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 아홉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열매라는 제목이 붙여진 설교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123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해부해놓은 해부도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의 작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정서나 감정이나 신앙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심정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다윗이 이런 감정이었다, 다윗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마음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가, 나의 마음에도 이런 정서가 있는가, 나의 마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해부해놓은 이 해부도를 거울로 사용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읽어드린 12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눈이 피곤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눈이 심히 피로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 시편 기자는 이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시편 기자는 이러했는데 시편 기자의 마음속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는데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것이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이런 간절한 심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눈이 갈망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심한 갈망으로 피곤함을 느끼기보다는 몇십 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내 눈이 피곤함을 느끼고 하루빨리 이 시간이 끝나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처럼 참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다른 일들을 할 때는 눈에 총기가 있고 표정이 밝고 굉장히 적극적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만 들어가면 눈에 흥미가 없다는 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의 얼굴 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냉랭함이 눈동자와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랭하고 무관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잘하면 내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정말 문제라면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설교자가 역량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깊은 갈망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과 더 간절한 얼굴 표정과 더 간절한 눈길로 설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끔씩 이 시편 119편 123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내 눈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홍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초반부에서 김홍조 목사님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므로 그것은 영원하고 확실하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번 예수님이 집어넣어 주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정욕도 있고 죄성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고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죄의 품성의 활동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엄습하고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신의 법으로 능히 잘 진압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령한 생활,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설교에서도 김홍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 생명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령 죄가 자꾸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죄의 역사와 죄의 활동과 못된 옛 본성의 활동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죽이고 진압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그 생명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도,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져놓고도 자기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유 뭐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약하니까라는 그런 거짓된 논리 속에서 계속 그냥 옛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정당화시키면서 아,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잘못된 반쪽짜리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삶을 정당화시키는 모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들들들 볶아가면서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또 다른 모순 속에, 또 다른 위선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교회를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냥 그 부분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영원한 생명, 도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윤리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목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이 생명의 문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라. 만일 당신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과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요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고 사랑해가고 순종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 내가 막 억지로 나를 들들들 볶아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생명이 우러나와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눈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김홍전 목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 수행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현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정신을 안 차리고 죽어서 천당 가기만 밤낮 기다리며 울고 개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서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생활의 만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큰 목적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에 속하는 것이지 종교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나중에 숨을 거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시작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사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심지어 동물들도 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 마음의 중심 목적으로 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고 있으면 목사나 선교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어떠한 삶이 정말로 신앙적인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를 늘 얘기하죠.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장성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 그런 일이 분명하게 없이 그냥 뭐 사역을 잘하거나 사역을 많이 하거나 뭐 놀라운 헌신을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그렇게 능력 있는 생명이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때 그것은 가짜요.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나의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을 기반으로 한 삶의 헌신과 사역으로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잘하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취와 능력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개인적인 삶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진가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신도 외식적인 신앙이나 가식적인 삶에 빠져서 비참함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인 까닭에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도덕적인 성격, 즉 인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시하였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특별한 공적을 쌓아야 하고 제법 기록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양을 해서 행하여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흘러나와서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격을 표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는데 일단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서 미미하게라도 좋아 있는 한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세월이 감에 따라서 더욱더욱 그것이 현저해지고 분명하게 잘 나타나서 그 사람의 한 성격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생명의 한 가지 열매이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식생활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속사람이 날로 장성해서 죄를 이기는 생활의 기록이 현저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한 생활이 현저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실패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 생명의 생명됨이 드러난다면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흠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전반적으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친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사람들의 판단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흠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 말고 그 양쪽의 판단을 제거해버리고 중립적이고 건전한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판단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의 성품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느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것들을 살짝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김홍준 목사님이 덧붙이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먼저 그 존재의 양상이 그리스도적인 품성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것이다. 그 신령한 몸은 자연히 그리스도적인 성결과 도덕적 품성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품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우선적인 큰 사업인 줄 알아야 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교회라고 모아놓았더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서로 어떻게들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느냐, 서로서로 얼마만큼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따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예배당 하나 잘 지으면 그것으로 좋다 하고 무슨 조직을 잘 만들고 무슨 시설을 잘 장만하면 좋고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하면 그것을 대단한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적인 품성에 의해서 같이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도 역시 품성이란 말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그 교회 전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많이 모이고 그냥 뜨겁게 예배하고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그냥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 사업을 잘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 대단한 교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와 있어서 그 묵은 때를 잘 벗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을 생각할 때, 교회의 성숙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크기보다도 사람들의 수보다도 프로그램의 왕성함보다도 그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성품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긴 하지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교회의 영적인 성품, 교회의 도덕적인 성품,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교회의 진짜 본질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이 태반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일반 교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이 정말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도덕적인 부패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재고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 이해라는 것, 배려라는 것, 관심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그리고 진실한 교통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지만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사랑으로 보여주면서 잘하나 못하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려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총회나 아니면 공동의회나 아니면 회의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 정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주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적은 것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된 것을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형제 사랑이라는 한 가지 덕목만을 거기에서 강조하셨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기 김홍재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라고 모아놓았더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희 서로서로 어떻게들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느냐, 서로서로 얼마만큼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사느냐, 아니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교회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깊이 물들어 있는 왜곡된 교회관, 왜곡된 교회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지를 제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때도 역시 품성,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갖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개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부분을 그만큼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벌써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을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게 듣고 교회 현판에 이것을 하나씩 새겨놓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교회처럼 행세를 하고 교회처럼 사역을 한다면 그것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고 그것처럼 세상이 경멸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경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처럼 행동은 하지만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않게 된 까닭은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해, 교회 생활에 대한 오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를 것 없이 지내다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사역에 발런티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그런 신용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 오래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채우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살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까닭에 결국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울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만약 교회를 지도하는 한 사람이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결국 대다수의 직분자들이, 대다수의 일꾼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지도자를 고쳐서라도, 그 잘못된 지도자를 바르게 인도해서라도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여러 번 갈아치우고 바꿔 가도 여전히 그 교회가 그런 생명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칙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써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정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생각, 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가장 근본이다 그러는데, 아니 또다시 그럼 이번에 결론도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들, 다른 자극적인 방법들을 얼마든지 써서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게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교회는 요란하고 시끌벅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충만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어떤 능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해박하고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 진짜 품성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와 거기에서부터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교회의 생활까지 들어와 교회의 컬처와 교회의 정서와 교회의 분위기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채우는 일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깨닫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설교를 듣는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르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게 보여도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부터 바꾸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나의 일상적인 삶과 교회 생활과 모든 삶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내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정말로 선물로 받았다면 내 안에서 이런 영원한 생명이 열매를 맺고 성품으로 드러나고 성품의 근거에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능력 있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